예,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 아마도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익숙한 말씀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이 저녁에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은 여러분 구약성경 478쪽에 있습니다. 478쪽 구약성경 478쪽에 있는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세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에게 던짐에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여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온 거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한 예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저희로 하여금 배우고 깨닫도록, 그리하여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기록하여 주셨기에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한 진리를 저희가 듣게 하여 주시며 따르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희의 삶이 거룩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또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다음으로 자주 우리가 보는 이름이 있다면은 여기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일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의 사람됨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중을 깊은 곳을 살펴보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장 깊은 곳을 보시니 그곳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참 맞는다, 기뻐한다, 그리하여 그를 양치는 데서 들어올려서 그 나라의 왕이 되도록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되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를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생각하였습니다. 다윗은 성경 가운데 그 이상을 찾을 수 없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젊었을 때에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장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그의 목을 자를 씻었던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원수로 삼은 장인이 그를 죽이고자 끊임없이 쫓아오고 그가 죽일 수 있는 눈앞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종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 손을 거두며 그를 살려보내는 이러한 엄청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그 삶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엄청난 믿음의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성경에 그에 대하여 어느 사람보다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그 삶을 이야기하여 주기에 우리는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승리할, 그리하여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인물로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교회를 출석할 때에 그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를 본다든지 또는 그 교회의 어떠한 장로님 또는 지도자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대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기에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는 믿음의 삶과 승리의 삶, 그것만을 우리는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윗의 모습에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 사무엘하 11장에서 읽어보게 됩니다. 다윗이 암몬 사람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군대들은 지금 나가서 암몬 자손들과 더불어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집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지붕이 평평하기에 그 봄에 따가운 햇빛 그것이 뉘역뉘역 질 때에 그 지붕을 거니는 것은 그들에게 당연한 습관이었고 다윗도 그리하여 지붕 위에 그리고 그의 집이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 높은 지역에 있었기에 다른 여러 집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지붕에 그가 올라가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가 누군가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는데 엘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여 줍니다. 이 엘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무엘하 16장 23절에 가서 보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사무엘하 23장 3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복 중에 하나인 그리하여 다윗에게 갈 길을 모사가 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전쟁을 하고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오 그에게 중요한 도움을 주고 있는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녀 딸이다. 엘리암의 딸이라고 그의 신분에 대하여 말하여 줍니다. 그것은 그에게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신복의 손자, 손녀딸이고 그리고 엘리암 그와 함께 싸우고 있는 자기의 동료가 되는 엘리암의 딸이다 하였을 때에 그것은 좋은 소식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여인의 신분에 대하여 계속 설명을 해줍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의 아내입니다. 지금 요압과 함께 암몬 사람과 전쟁하려고 나와서 싸우고 있는 그 30명의 뛰어난 장수 가운데 하나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라고 합니다 하는 보고를 그가 받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설명을 들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이 그를 경고하였을 것입니다. 레위기서 18장 20절의 말씀이 그에게 이렇게 경고하였을 것입니다. 너는 다른 사람의 아내와 그 관계하여서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고 경고한 말씀을 그는 일찍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따르는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레위기서 20장 10절의 말씀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른 사람의 아내를 손대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접었습니다. 하나님을 뒤로 가리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밧세바만을 그가 원하게 되고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는 잠시 타협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그로 하여금 그 죄악의 심각함을 이미 알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는 이 여인을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리하여 그가 왕이었기에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이 여인과 관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만족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것을 소유하였다. 그는 만족하고 그리고 아무도 이 사건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완전 비밀로 누구도 알지 못할 일로 끝날 것이다. 그는 그렇게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립니다. 그 여인이 바세바가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여 주는데 내가 당신과 관계하여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는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덜컹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없을 때에 이 여인이 잉태를 하였으면은 이 여인이 애를 가진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 여인을 신문할 것이고 그리하여 결국은 내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잉태된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나는 죽을 것이다 또는 내가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든지 감추어야 된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에 먼저 들어온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감추자. 이 사건이 없던 것처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할 방법은 하나다. 우리아가 와서 자기 아내하고 다시 자리를 같이 하면은 그가 9개월이 지나 아이를 낳았을 때에 아 그때 우리아가 집에 와서 잠시 아내와 함께 그 관계를 가져서 우리아와 바세바 사이에 그 자녀가 생겨났다. 이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될 일이기에 그가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우리아를 보내라. 우리아는 장수로서 그 힘써 암몬과 싸우고 있는데 왕이 오라고 하니까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빨리 달려왔습니다. 3, 40마일을 그가 급하게 달려와서 왕에게 나와서 왜 저를 불렀습니까? 물어보았을 때 다윗은 요압은 잘 있느냐? 지금 우리 군대는 잘 싸우냐? 우리 지금 전쟁은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 이러한 것을 물어보고 특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항상 전통이 왔다 갔다 하기에 그저 병사 하나에게 물어봐도 될 일을 갖다가 장수인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그것을 물어보는 것은 참으로 우리아에게 이상한 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에게 선심을 베풉니다. 너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온 거 아니냐? 내 집에 가서 편히 쉬어라. 그리고 왕이 좋은 음식도 선물도 그 우리아의 집에다가 보내줍니다. 너는 평안히 너희 집에서 잘 먹고 너희 부인과 함께 평안하게 이 밤을 지내어라. 그렇게 다윗이 크게 선심을 써줍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강직한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철저한 군인 정신으로 지금 내가 전쟁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 전쟁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다. 나와 함께한 동료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만 평안하게 내 집에 가서 그 편안히 먹고 잘 수는 없다. 그 자기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아 왜 집에 가서 쉬지 않았느냐. 그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 그때 우리아가 그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내 주인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지금 바깥 들에서 지금 진치면서 암몬과 전쟁하고 있는데 나 혼자 평안하겠다고 어떻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잘 수가 있습니까? 나는 결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직하게 자기의 위치를 지킬 것을 맹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이 다른 꾀를 부립니다. 맨정신으로는 그가 결코 집에 갈 것 같지 않으니까 술을 잔뜩 마시게 하고 그로하여금 취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창세기에서 19장에 롯의 딸들이 쓰던 술법이었습니다. 롯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를 취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관계하여서 큰 딸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모압이라 하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벤 암미라고 했는데 그는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그때의 모습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암몬 자손과 전쟁하고 있으면서 암몬 자손의 조상이 쓴 그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의 죄를 가려보려고 합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는 이제 집에 돌아가서 쉴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런데 술에 취해서도 이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이 이제는 그 방법은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다. 우리아가 죽게 되면은 이 햇사람은 친족이 별로 없고 그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 없겠기에 내가 왕으로서 그 부인을 그 기업을 잇는 그러한 자로서 내가 선심을 베풀어서 데려온다면은 룻을 그 보아스가 사고 그를 아내로 삼은 것처럼 내가 그 우리아의 과부된 그 바세바를 내가 그렇게 선심을 써서 데려온다면은 이것은 아주 좋아 보이는 그림이 좋아 보일 것으로 그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로 하여금 전쟁터에서 죽게 하여라. 작전을 그렇게 잘 써가지고 우리아만 죽이면 된다. 이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가지고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그 편지를 우리아는 충성스럽게 요압에게 갖다 주고 우리아는 그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아무도 모르게 되고 그리하여 그 남편인 우리아가 죽었기에 다윗은 아, 이 여인이 참 안 됐다. 이제 과부가 된 이 여인을 내가 데려다가 나의 아내를 삼고 그리하여 우리아의 기업을 잇도록 내가 선심을 베풀겠다. 그 바세바가 자기의 남편 죽은 것을 슬퍼하는 기간이 지나갔을 때에 그를 자기의 아내로 데려오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을 낳도록 하였습니다. 완전 범죄였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게 바세바와 관계를 맺었고 그를 데려온 신복들도 그 관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 범죄를 위하여서 우리아를 그 아내와 그 전쟁하던 중에 돌아와서 자도록 해보았으나 그것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가 그 기업을 계속 이어주기 위하여서 자기의 아내로 데려온 이러한 그 덕스러운 왕의 모습을 그는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성공적으로 그 죄는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하 11장을 읽었을 때에 이 전체 부분에 그곳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바세바를 마음에 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이 일에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범죄한 후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아 내가 정말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우리는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려고 엎드려도 그 기도는 허공에다가 부르짖는 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보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산산이 흩어진 그러한 말씀도 들리지 아니하고 기도도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조차도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일련의 시간을 우리가 이곳에서 읽어보게 됩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보지 못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 꾀를 따라서 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갔지만은 그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27절 맨 마지막의 말씀이 다윗이 한 그 모든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는 일 하나하나를 보고 계시면 그를 지켜보고 있었지만은 다윗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다고 그때의 모습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간 그때를 이 사무엘 하 1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범죄함, 이것은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찾아올 그 죄에 대하여 심각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아, 다윗, 그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그에 대하여 손가락질하기가 쉽습니다. 또는 우리 주위에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 가운데 누군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비웃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죄악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심각한 중요한 교훈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죄의 그 강력함에 대하여서 먼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강력한가? 다윗은 자기는 가장 옳은 사람이라고 자신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 장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엄청난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 그에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 옆에 지독히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고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어서 그를 자기의 침대에 같이 누이고 자기의 딸처럼 아끼는 이러한 양이 있는 것을 보고는 그를 도적질해다가 그 양을 죽여서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에게 대접하였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윗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5절에 그 12장 5절에 보면은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치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된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범죄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죽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분노하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 사람은 죽여 마땅하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양을 네 배나 갚도록 하여라. 그렇게 그 사람을 정죄를 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범죄한 것을 보았을 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의 범죄한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속히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도 그와 똑같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결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죽여서 그것을 친구에게 제공할 만한 그러한 악덕한 사람은 아니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윗의 죄악은 그 사람보다 더 큰 죄악을 그가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하여 지적하고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강력한 것입니다. 나는 죄와 더불어 싸워서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를 나는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하여서는 안 될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악독해 보이는 사람과 우리와의 다른 점은 극히 작습니다.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은 죄악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다윗의 죄를 보면서 그 다윗의 그 죄의 그 힘을 우리가 볼 때에 다윗이 범죄할 때에 이 죄는 감출 수가 있다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이 죄가 주는 유혹입니다. 이것이 죄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살짝 내가 죄를 범하면은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유혹입니다.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마음에 작용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하였습니다. 내가 왕인데 밧세바를 잠깐 불러다가 관계를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느냐. 아무도 모르게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우리아를 불러다가 그로 하여금 아내와 관계를 맺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우리아만 죽으면은 그 다음에 그를 데려다가 나의 아내를 삼게 되면 나는 덕스러운 왕으로 보여질 것이 아니냐. 나의 죄는 감추일 수가 있다고 그는 자신하였습니다. 그럴 만한 위치에 있고 그러할 자기는 지혜가 있다고 내 죄는 감추어질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죄가 혹시 감춰질 수 있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하는 것을 보시고 악하게 그것을 지켜보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죄의 그 다른 또 한 가지의 힘을 본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숨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지어도 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수가 있다고 자신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잠시 밧세바를 데려와서 이것을 숨길 수가 있을 것이고 또는 이것이 혹시라도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왕인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겠는가. 뭐 크게 문제 삼을 것은 없겠다. 그렇게 그는 죄에 대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서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이 정도의 죄야 감추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자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그를 일생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가 이야기한 대로 네 배로 갚아라.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 양을 한 마리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왔으면 네 배나 갚아라. 이것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익숙한 교훈이었습니다. 네 배로 갚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네 명의 아들이 다윗이 낳은 아들 가운데 그가 극히 사랑하는 특별히 사랑하던 아들 네 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에 읽어보게 됩니다. 당신과 바세바 사이에 나온 그 아이도 죽을 것이라고 나단 선지자가 예언하고 그 예언에 따라서 그 아이도 그 네 명 가운데 하나 죽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당신은 숨어서 몰래 남의 아내를 취하였지만은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당신의 아내들을 다른 사람들이 취하는 것을 당신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일생 동안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당신의 집에 결코 칼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엄중한 경고를, 그리고 그것은 그 삶에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읽어보게 됩니다. 바세바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다윗의 삶은 밝은 태양 아래에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는 다윗의 삶에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있은 후에는 먹구름이 다윗의 삶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계속되는 참담한 사건들이 그 과정에, 그 주위에, 그 나라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로하여금 지은 죄에 대한 그 결과를 그가 남은 삶을 통하여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엄청나게 강한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죄는 나는 안 지울 수 있다고 자신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게 하고, 또는 내가 죄를 혹시 짓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게 하고, 그리고 혹시 드러난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별일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하는 이러한 죄의 힘에 대하여서 우리는 다윗의 삶에서 읽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는 사람의 죄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러한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에 죄의 힘이 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죄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있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있고 죄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윗의 삶에서 또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가장 어려운 곳에 곤경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악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다윗이 범죄하였기에 그것을 무효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은혜로 약속하신 것들, 비록 그가 범죄하였지만 그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그대로 지켜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할 것이를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여 주겠다고 엄청난 은혜의 약속을 다윗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와 바세바와 범죄한 그 후에 다윗은 너무나도 하나님과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다윗을 버려야 했고 다윗과 하셨던 모든 약속을 취소해야 했고 그리하여 다윗을 하나님께서 바로 치셔야만 하실 것으로 우리는 다윗의 죄악의 심각함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다윗에게 은혜로 약속하신 것들은 다윗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쉼 없는 대적들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서 그를 여전히 지켜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그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것으로 나는 두려워하며 떨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어느 때에도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넘치는 것을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는 사람 깊이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였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그가 빼앗기고 하나님에게 영원한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것은 결코 아닌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죄에 따른 참혹한 그 결과들을 다윗은 자기의 삶에서 계속 지켜봐야 됐습니다. 그의 죄는 용서함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 다윗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참으로 악독한 죄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는 죄의 용서함이 있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가운데 그의 남은 삶을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죄는 용서함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죄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삶의 아픔들은 그가 치루어야 될 것들은 그 값은 그가 다 치루어야 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성경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네 배나 갚아야 되는 그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은 전에 도적질한 것이 있었더라면은 그 도적질한 것을 돌려주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은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어야 되고 그 사람의 상처를 우리가 싸맬 수 있는 모든 일을 있는 힘을 다하여 돌보아 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다고 하지만은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의 죄,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범죄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 대가를 치르고자 함이 없다면은 그 사람이 진정한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우리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 지혜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죄를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남은 삶을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그 시작은 다윗의 회개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회개함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지만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불가능한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됩니까?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죄라고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하였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들은 어떠한 삶입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 있는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여기에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나단이라고 한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그의 죄를 지적을 해줍니다. 그때 그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면은 왕이기에 이 쓸데없는 말을 하는 이 선지자 당장에 목을 치라고 그를 죽여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목숨을 걸고 와서 당신이 바로 그 한 마리의 양을 빼앗아 죽인 그 사람입니다고 지적해 주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변명하라고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읽어보게 됩니다. 다윗에 쓴 시편 51편 제가 크게 은혜받은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 그곳에 다윗의 철저한 회개의 모습을 그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에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그 모든 허물을,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이 이렇게 전하여 줍니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고백할 때에 다윗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은 당신의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죄의 용서함이 있습니다. 믿기 전에 지은 죄에 대한 용서함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에는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스스로 갚는 것이 또는 하나님께서 갚도록 하는 것이 따르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죄는 강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죄와 비교할 수 없이 죄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신의 물처럼 우리에게 우리를 더럽게 하였을 때 홍수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넘쳐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실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다윗의 이야기에서 받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면은 다윗의 이 범죄는 그의 삶에 없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다윗이 이 죄가 없었더라면은 그 가정에 찾아올 많은 참혹한 사건들을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죽음들을 그 나라에 찾아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그가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 죄의 값을 그 삶을 통하여서 갚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햇빛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할 때에 다윗을 생각할 때에 이 밧세바의 사건은 항상 다윗과 함께 따라다니고 다윗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흠으로 그의 이름과 함께 영원토록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러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시간이 다 지나갔기에 길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몇 가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그 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가 잊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나를 지켜보시고 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그가 잠시 잊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범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가까운 관계를 잊어버렸을 때에 범죄하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 관계에 있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삶에 죄를 이기는, 죄를 피하는 데 참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에는 찬송도 잘하고 시도 많이 짓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던 이 사람이 갑자기 찬송이 그치고 기도가 그치고 예배에 소홀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생활에서 멀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이 언젠가는 죄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가까운 교제를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쉼없이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 삶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묻는 동안에는 항상 다른 길을 그가 걸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꾀대로, 자기의 마음의 생각대로 그가 걸었을 때 심각한 죄에 그가 떨어진 것을 우리는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다윗의 삶은 우리 자신을 극히 조심하여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 동기는 요즘에 한국의 대형교회들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좋지를 않습니다. 뭐 김 뭐라고 도 뭐라고 하는 그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좋지를 않습니다. 뭐 김국도 김선도 뭐 어쩌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회의 소식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또 3.1교회의 전 뭐라고 하는 그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고 읽어보게 되고 참 좋지 않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전에 뉴욕에 있는 그 이영희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하하 그러한 사람들을 웃지만 그러나 제 자신이 그 사람들에게 전혀 낫지 못함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죄를 지었을 때 그에 따르는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는가를 그 사람들에게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성경의 약속들을 또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목회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목사로서 장로로서 일할 사람들은 흠이 없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다른 사회인들이 저런 사람, 못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룩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교회를 인도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에 한국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 문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사와 장로들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죄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 죄에 따르는 결과가 얼마나 참혹함을 우리가 오늘 생각한다면은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강 장로님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서로를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위하여 기도함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의 가장 연약하였던 부분을 저에게 보여주심으로 너희는 이 길을 피하라고 오늘 저에게 경고해 주시기에 우리 자신을 살펴 다윗의 걸어갔던 이 어두운 길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